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비추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염려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용하셔서 저희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단에서 연약한 종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대원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을 스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다루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신비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함으로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약 5개월간 사도신경 강해를 공부했습니다. 16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공부했는데 이제 약 5개월 만에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5개월 전 제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설교했는데 아마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성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마태복음 1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21절부터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불쌍한 처지에 놓인 이방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이 얼마나 요구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겸손한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겸손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어떠한 은혜라도, 그것이 아무리 적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자비이고 엄청난 호의라는 사실을 알며 감사하는 믿음이 바로 겸손한 믿음입니다. 요즘 제 마음이 슬플 때가 많이 있는데, 은사 중 한 분이셨던 앨리슨 박사님이 갑작스럽게 입원하시고 또 회복의 기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한 3통, 4통의 이메일을 받습니다. 그 박사님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이제 이메일을 받으면서 기도를 요청하는데, 지난주인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빌 병원을 떠나기 전에 한 성도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문한 성도와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 인지 기능이, 생각하는 기능이 잘 작용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앨리슨 박사님이 매우 괴로워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에게,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내가 잘 몰라서 대화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But this is, I know, God is good all the time.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는 내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선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다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겸손한 믿음, 겸손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신비로운가. 믿음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놀라운 믿음을 가진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십니다. 보면 21절입니다.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주님께서는 유대 땅을 잠시 떠나 이방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 5개월 전에 살펴본 내용이지만 15장 1절과 20절에 보면 유대 땅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격한 논쟁을 벌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귀회를 엿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격한 논쟁을 벌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중요한 것은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라기보다는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이방 땅으로 잠시 몸을 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는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하셔야 했지만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차별하는 이방의 땅에서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한 여인을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전혀 황무지와 같은 그런 이방의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이러한 여인이 있게 됐는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도 소외된 지역에 살았고 영적인 특권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보다도 탁월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생각하면서요. 두 가지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많은 영적인 특권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희미하게 받기에는 받을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본문 31절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시면 이 여인으로 인한 사건이 29절에서 31절까지 연결되는데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적용해 본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비록 영적인 유혹을 적게 받고 복음의 그러한 많은 유산들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야 하고 또 이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꼭 많은 은혜를 체험해야만 많은 영적인 유산을 체험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은혜라 할지라도 또 희미한 영적인 불빛만 있어도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아마 많이 설교했을 겁니다. 수요 기도 모임에도 그렇고 토요일날에도 새벽기도에도 아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증거해야 되는 진리가 있다고 깨달았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참된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유대 땅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믿음의 여인을 만나셨을 때 우리는 예측하기를 주님께서 이 여인을 크게 기뻐하시며 환영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지만 본문의 주인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시간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성도들에게는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에는 선하신 의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침묵을 통해서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연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분명 상황은 주님께서 불쌍한 여인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오해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기 때문이거나 또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시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이 여인의 간구에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이 여인의 간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침묵이 계속될 때 우리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에 기도하기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주님이 침묵하시는 영적으로는 힘든 그런 시간이지만 결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리며 계속해서 간구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은 침묵하시는데 이 가난한 여인은 지속적으로 간구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제자들이 나서게 됩니다. 이 여인의 절박한 상황을 주님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3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주님, 지금 이 여인이 아까부터 와서 계속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서 이 여인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이 여인을 돌려보내 주시죠. 이렇게 제자들이 나서서 주님을 설득하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번 침묵보다 더 강하고 분명해 보이는 거절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을 이방의 적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들 가운데 진정한 선지자이시며 거룩한 제사장이시며 의로우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 가운데 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언급하시며 나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보냄을 받았노라. 주님의 메시아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앞에도 여러 장애물들과 난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저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 어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보다도 이 가난한 여인이 직면해야 했던 장애물은 훨씬 더 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문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절의 메시지처럼 들려지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좌절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서 꺼내시지만 이 여인은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하며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호칭이 변화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음 이제 이방 땅에 들어오셨을 때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 가운데 오신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호칭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일반적인, 더 포괄적인 그런 호칭인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침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물리력과 폭력을 사용하여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어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라도 어떠한 일을 이루는 것을 이 침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을 때 쓰는 그런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야 마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 많은 장애물들과 많은 어려움들과 난관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 이런저런 많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런 장애물들이 있었고 오랫동안 저도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라는 문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무를 가지고 기도하며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는가.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 문제는 저의 마음을 자주 우울하게 만들었고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가나안 여인은 그것을 극복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장애물 앞에서도 그 난관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은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들을 끊임없이 찾아내지만 참된 신앙은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야 많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은요,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한 믿음. 아직도 주님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앞서 이 여인을 시험했던 그 시험보다도 훨씬 더 혹독한 시험이 남아있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이 여인을 좌절시키고 마치 땅바닥에 내 동댕이 치는 것 같은 그러한 더 무서운 시험이 남아있는데요. 주님은 26절에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면 우리는 심한 모욕을 느끼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섰을지 모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했던 그런 민족적인 차별과 편견을 반영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불견한 사람들이라고 차별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계속 간구할 수 있었고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운 장애물과 난관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결국에는 극복해내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겸손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자격도 없음을 깨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은혜도 아무리 적은 은혜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은혜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호의이며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이 겸손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27절에 이렇게 반응하며 엎드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떠한 것도 간구할 만하지 못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그래서 주님이 저를 거절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며 이렇게 재치 있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근거를 삼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시편 53편에 보면요. 다윗이 시편 5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3편 2절과 4절인데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기 각기 물러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강단에서 쓰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는 단어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한 10여 년 그 선배 목사님이 그 단어를 쓰셨는데 적절한 단어입니다. 각기 물러가. 이 말씀은 뒤로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쓰기엔 좀 적절치 않지만 각기 물러가라고 하는 단어에 의미가 그것입니다. 다 뒤로 나자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열왕기서에 보면 하나님들이 유대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실 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선한 왕을 평가하실 때는 다윗처럼 온전하였다라고 평가하시고 악한 왕을 평가하실 때는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시는 인물입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 53편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은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영적인 실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아갈 자격도 없고 무엇인가를 간구할 자격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주시더라도 그것은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 여인의 재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차별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잔의 떡이 아니라 떡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는 것이 허용되는 것을 주님도 인정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잔의 떡이 아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스러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가장 적은 은혜라 할지라도, 미천한 그런 양이라 할지라도 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믿음이고 이것이 놀라운 믿음이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결국 주님은 이 여인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때문에 주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주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것은 바로 불쌍한 이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상황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진정한 목적은 이 여인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 때문에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전히 유대 땅에 머물러 계셨다면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혈기 등등한 유대인들의 차별과 편견을 뚫고 이방의 가난한 여인이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까지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올 수 있는 이방 땅에 가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본문을 29절부터 30절까지, 31절까지 읽었죠. 사실은 이 15장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이 여인의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치유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32절부터 39절에 보면 이제 칠병이어라고 합니다. 보리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기적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는 이제 또 다른 이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한 번은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이고, 이 15장에서는 이방인들의 그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열두 바구니를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구니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코피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쓰는 바구니고, 그리고 이제 칠병 이어에서는 개역성경에는 일곱 광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단어로는 스퓨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이 다른 거예요. 그 명칭이 다른 것을 통해서 14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15장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는 것은 우연히 주님께서 이방 땅에 가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은 그 모든 일 하나하나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이 여인을, 불쌍한 여인을 도우시고 또 이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방의 한 여인의 놀라운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하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침묵은 하나님의 거절의 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지연시키실지라도 참된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마음을 그렇게 정했는데 어떠한 난관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고 간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귀신 들려 괴로워하던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영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이 나라를 볼 때도, 이 세대를 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옵소서.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심치 않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또 교회로서 기도하는 제목들, 또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인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놀랍게 응답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